나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다. 그걸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요, 고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진짜 믿으면 욕먹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진짜 믿으면 좀 무시당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무시를 당할 때 성령님이 그 위에 임재하셔서 그 인생을 다 인도해 주시니까 사실은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물이 여기 있습니다. 보물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보물입니다. 보물. 영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결국에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잘 재미있게 지나니까 이제 심판 같은 말은 잘 안 쓰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심판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일곱 번 하셔요. 우리가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뭘 말하는지 알아야지 성경대로 믿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최소한 하나님이 일곱 번 심판을 하세요. 맨 먼저 심판하는 것이 뭐냐면 믿는 자를 심판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로마서 14장에 나옵니다. 믿는 자를 심판해요. 두 번째는 땅을 심판하십니다. 땅을 심판하시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 보면 땅을 심판하셔요. 일곱 봉인이 나오고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봉인이 하나 뜯어질 때마다 땅을 심판합니다. 나팔이 한번 불려질 때마다 땅에 땅 3분의 1은 바다 3분의 1은 뭐 이러면서 땅을 심판합니다. 또 일곱 금대접이 대접 하나 부어질 때마다 심판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땅을 심판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방인을 심판합니다. 복음을 못 들어본 이방인들. 이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네 번째는 이방인을 심판한다고 시편 2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군왕들을 비웃으심이로다 막 이러면서 군왕들이 막 자기 뭐 하나님의 사슬에서 우리는 좀 독립하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하면서 이방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에스겔 20장에 나오는데 아 율법도 주고 성전도 주었는데 너희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탄을 심판하는 것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탄을 심판해요. 모든 악의 근원 사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사탄도 완전히 심판한 다음에 마지막 누구를 심판하느냐면 불신자들을 심판합니다. 불신자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또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 인 전했는데 다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한 사람 이 마지막에 이제 심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을 먼저 한다 그러죠.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들입니다. 믿는 자를 먼저 심판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무슨 심판을 하냐? 너 나쁜 짓 했지? 이런 심판은 아닙니다. 믿는 자는 정화시키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그런 흠 그런 건 필요 없어.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옷에 때가 많이 묻었구나 하면서 때를 벗겨주시고 흠이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게 믿는 자의 심판입니다. 그게 12절에 나오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런 건 너한테 안 어울리는 거야. 그것은 나쁜 것이고 더러운 것이야 하면서 불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지금 당하는 심판입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불로 확 태워서 필요 없는 거, 지푸라기 같은 거, 너 금덩어리한테 그 지푸라기가 웬 말이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태워주시는, 그게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불시험을 주셔서 연단 아주 진짜로 만드시는 것, 그게 지금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더 견고하게 되죠. 아, 주님 붙잡아야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십자가 붙잡아야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여기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흰 보좌에 딱 앉으십니다. 흰 보좌에 앉으셔서 책을 여러 개 펴시는데 생명책이 있습니다. Book of Life,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생명책을 펴는데 다 불신자들이 책을 다 넘겨보는데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넘겨보는데 자기 이름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신자들이 지금 너 이름 있느냐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책, 너 이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 다 기록된 거 거기 보고 그 행위대로 이제 심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거 하고 안 믿는 거 하고 엄청난 차이 납니다. 진짜 큰 차이입니다. 무한히 차이가 납니다. 무한히. 믿는 거 안 믿는 거 무한히 차이가 납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 안 믿는 거 거의 차이 안 납니다. 무슨 차이 나겠습니까?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부자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나사로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대문 안에 사느냐 대문 밖에 사느냐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좋은 옷을 입었느냐 좀 거지같이 사느냐 그 조금 차이가 났는데 그 정도 차이는 아무 차이도 아닙니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무한히 차이가 납니다. 부자는 어디로 갔는고 또 거지 나사는 어디로 갔느냐 영원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믿는 거 하고 안 믿는 거 하고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잘 있고 맨날 호화롭게 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심판이 있어 보면 이게 무한히 차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심판해 보면 무한히 차이가 납니다. 무한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랬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아유 하나님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니요. 아유 의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구원을 하십니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의인은 너무 쉽게 구원받아요. 의인이면 그냥 예수님 보혈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구원하신, 아주 쉽게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 말이 뭐냐면,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인이 적다는 말이에요. 의인이 다 의인인 줄 알았는데 의인이 너무 드물다는 거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은 이 말은 의인이 드물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의인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다 생각했는데, 나 정도면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해보니까 의인이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잘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해보면 이게, 야, 그게 사실이었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예수님 어느 교회에 방문을 하시니, 교회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딱 심판을 하는데, 아, 주님 저예요, 저. 제가 이 선지자 이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요 했는데, 예수님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도 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와, 뭐 진짜 저 사람은 위대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할 때, 너 누구냐, 도저히 모르겠다. 그날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인이 겨우 의인인 줄 알았는데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드문, 굉장히 드문 거예요. 소돔, 창세기 19장에 보면 도시 중에 여러분 소돔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소돔성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아, 그래도 나 정도는, 그래도 나는 괜찮다, 다 이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롭의 그 사위들 보세요. 사위들, 아이고, 장인어른,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기고. 그리고 아브람도 믿음이 좋았는데, 아브람조차도 소돔성에는 의인이 50명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50명은, 그래도 저 도시에 의인이 50명은 있겠지, 아무리 없어도 50명은 있겠지 싶었는데, 막상 하나님이 심판 그 도시 다 태우고 보니까 다 지푸라기고 금덩어리는 3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롯하고 두 딸. 의인이 겨우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롯 아내도 없었어요. 아내가 없었어요. 아내가 어디 갔지? 없어요. 평생 함께 살아서 우린 당연히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그날에 어떻게 되겠느냐. 도대체 의인도 이 정도인데 아예 경건하지 않고 죄인은 그날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고 사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나중에 가보면 이게 영원히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고난받는, 진짜로 딱 지금 확인되는 것이 나중에 심판하고 나서 보면 이게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방법이 딱 정해졌습니다. 방법이 정해졌는데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합니다. 여러분, 고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 운도 안 좋게 우리는 고난을 받아버렸네, 그게 아니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저 목사님 이단 아닌가? 여러분, 저 이상한 목사님이네.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 성도면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너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너희는 여인의 발꿈치를 물어 뜯을 것이다. 물어 뜯겨요. 사탄은 망했지만 성도들은 발꿈치를 물어 뜯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 어마어마하게 받은 것 같은데 그 고난을 통해서 총리가 되어버리고, 고난 너무 모함받고 모욕당하고 아주 오해를 받아서 사자굴에 갇힌 것 같은데 사자굴에서 딱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에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성도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 의탁할지어다 하는 말은 이 은행원들이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은행 용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금하다. 돈이 많이 있는데 집에 놔두면 안 안전하니까 은행에 맡겨서 안전하게 보관하다. 그런 것이 이 의탁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옛날에는 은행 같은 게 잘 없고 금고 같은 게 이게 없으니까 한 달이나 두 달 여행을 가려면 집에 소도 있고 양도 있지 않겠어요? 또 집에 또 귀중한 물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는 이걸 이웃에 맡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맡아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율법에 만약 내 이웃에게 소를 맡겼는데 소를 잃어버렸다면, 이러면서 율법 명령 나와요. 만약 내 이웃에게 연장을 맡겼는데 그 연장을 도둑질 당했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율법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이웃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한 달 여행 가실 때 집에 예쁜 강아지 그 누구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맡겨야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개를 싫어하고 막 지난 여름에 보신탕 먹었다 하고 이런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못 맡깁니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 됩니다. 지금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마치는 날 내 영혼을 천국에 다 보관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들이 좀 힘들어도, 인정을 못 받고 그래도 그 영혼을 미쁘신 여호와께 맡기면 그날의 영혼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일곱 번 말씀하셨죠, 그죠? 일곱 번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품에 꼭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천재고 그 사람은 참으로 똑똑하고 참으로 가문이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온갖 모욕 다 당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편지하면서 자기도 자기 영혼을 이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바다를 건너다가 배에 빠져 죽든지 내 영혼은 미쁘신 창조주께 맡기고 나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깨끗한 영으로 능히 지켜주실 하나님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회사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고난당해도 괜찮습니다. 모욕당해도 괜찮고 좀 손해봐도 괜찮고 사람들이 우습게 봐도 괜찮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내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